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창세기를 우리가 동화처럼 생각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어린아이들이 읽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신화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를 동물과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도 결혼에 대해서도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만든 제도쯤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바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의문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을 두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신학교에 있는 학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과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옛 세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가서 보게 될 것이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 안에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 것은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의 이 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과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음 계획을 영원토록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 세상에 아담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하와를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놀라운 축복과 생명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첫 번째 축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현대 오늘날까지 우리는 인간이 점점점 진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화가 아니고 진보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발전과 진보는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그것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대 세계의 대부분은 인간이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물론 뭐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지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의 삶에서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와 역사가 만인이 만인을 대항하여 정복과 투쟁을 하는 그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전쟁을 하여 죽이고 포로로 삼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서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인간은 극악한 죄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피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도와줄 존재를 찾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생각해낸 것은 우상과 미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억압하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태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삶에는 항상 어둡고 불행한 면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슨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 없이 100년 전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의 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퇴보된 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한 집안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그 취급되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빛이 되셔서 인간의 영혼이 죄의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온 인류의 역사에 서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사회는 온갖 어리석고 사악한 관습과 종교적인 미신이 타파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복음 안에서 인간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제 기능과 위치를 갖게 될 때에 인류의 삶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악습이 제거되었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삶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점점 발전한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상이 폭넓게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 18세기와 19세기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와 같은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더 넓게 퍼지게 되었을 때에 현대사회가 이교적인 사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다시 짐승과 같은 상태로 학대받기 시작합니다. 자살이 합리화되고 남녀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선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 안에서 얻었던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혼을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척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이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말씀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형상들이 조성되었고 그 특질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물과는 다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들도 생기를 얻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인간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창조,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처럼 생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을 때 학자들은 인간이 지정의를 지닌 존재로서 인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코는 생기는 그냥 단순히 인간을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냥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네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계 속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사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탁월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짐승과 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의미에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생물들을 불러올 때에 아담은 실제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든 생물의 특질을 즉시로 보는 즉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첫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은 사실 지금 우리 인간보다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영적인 존재였고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권위와 영광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불행하게도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서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그 지혜는 잃어버렸으며 왕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여서 그는 이 세상에서 마치 종처럼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즉시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조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을 때에 그 상태로 모든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의 충성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피조물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로부터 구원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상에서, 첫 번째 세상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제거하시고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영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왜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의 가운데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아담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힘과 권능으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드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의 지위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아담이 상실한 그 복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에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장 9절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작은 동산을 생각하죠. 거기에 꽃과 나무가 있고 조그만 개울이 흐르는 그런 동산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자들은 우리 말에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에덴은 산입니다. 아주 거대한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과는 구별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 어떤 한 산을 지정하셔서 너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에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담을 만나 주셨는데 이 에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모사하는 곳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는 에덴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사인 이 에덴에서 아담은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복락을 누렸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천국과 같은 삶을 거기에서 맛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가라사대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축복과 저주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그것은 그 순종이 이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던 것이 될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어긴다면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되어서 그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할 것 알면서 왜 시험하셔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가 죄인 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의하게 생각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를 가장 복된 상태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에덴에 이 아담을 두셨는데 에덴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과 의로움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아담이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였고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가 먹지 아니하므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후사로 영생을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담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이었지 그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와 영광과 거룩과 의의가 그하는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담이 경험하고 맛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은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본분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에덴에서 맛보고 있으면서 그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시험할 때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약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그의 교만과 배도는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패는 전적으로 그의 교만에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분이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우리 조상 아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 아래서 나게 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게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의 그도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죄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홀로 거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 이 하와를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람들이 가정을 사회적인 산물로 보거나 또 문화적인 산물로 보거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아주 어두운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결코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래부터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일생을 서로 돕는 배필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코 이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기관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은 우리 인간이 임의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정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르게 불러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이 가정을 가정의 의미를 바꾸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동성의 결합도 가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주장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궤변에 불과한데 이런 이상한 생각도 그저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 교양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은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채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현실의 삶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돕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짝주어진 이 배우자를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나랑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둘이가 거듭나서 서로 거룩해지고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혼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본받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어디 먼 데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두 사람은 독립된 존재라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독립의 원리, 두 부부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한 이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유산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바로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제들과 부모와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불신이 독립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독립하게 되면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그리고 사랑을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 다툴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두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에 그 연합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됨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용납하고 더 잘 도와주는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비록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복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그것을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로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에덴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참된 구원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